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이 죄성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을 하나도 빈틈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이 땅의 나그네 삶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깊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뜻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또 동부로 가시는 우리 지동희 성도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저희들 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굳게 세워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개관 말씀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왕 되신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생명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4번까지 다 봤죠? 사무엘서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사무엘서를 이해할 때 이 신명기의 말씀하고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율법의 지침이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너희가 무를 때에 그 행하여야 할 지침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고 그 왕을 통해 가나안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언약기업의 땅이 그냥 언약기업의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왕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가나안 땅에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시고 신하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신명기에서 주어져서 이제 가깝게는 사무엘서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성취가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마련해 주실 때에 그 천국의 왕으로 누굴 세우시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하늘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가깝게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약속들,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왕국의 축복이에요. 왕국의 축복. 왕국의 축복에는 기업의 땅이 일단 주어져야 되고요. 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서 그 왕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에 약속하고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지는 성취, 물론 부분적이고 예표적이지만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약속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고자 하는 왕에 대한 지침이 신명기에서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이 약속을 따라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 모습이 가르치는 참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찾아보지 않고요. 신명기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미 다 봤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네, 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렇게 왕을 세워주시는 지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왕, 말씀 따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참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국과 왕국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사무엘서로 오면 특별히 이제 사울보다는 다윗왕이 세워짐으로써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영원한 왕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왕을 통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참왕으로 오실 때에만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무엘서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읽은 김에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자,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그 땅에서 세워질 왕국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시고 이 왕을 이제 세우시고 또 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들에게 예배, 그들이 예배를 드릴 한 장소를 택하사 그곳에서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사무엘서에 와서야 성취가 돼요. 즉,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였죠? 장막이었어요. 장막, 성막. 그 성막은 지난번에 우리 그 정 목사님 오셔서도 항상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옮겨 다니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왕국의 기업의 땅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이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서로 오면은 이제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 때에는 짓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아들이 짓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걸로 인도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국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는 것, 예배하는 왕국이라는 것,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다윗이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여주고 솔로몬 왕 때에, 아들 때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전 지으셨죠? 구약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망하지 않는 왕국. 그래서 망하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가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천국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국 성전이 물론 예수님도 돼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두 번째로 약속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에서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이것이 사무엘서에서도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언약 조건을,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알려주시죠. 신명기에 가면 28장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뭐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하리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로 오면 그 내용이 좀 더 깊어지는데 그 언약의 현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언약의 현실이 그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마치 언약 백성들의 대표와 중보자처럼 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현실이 이 사무엘서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에는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는 그리고 나중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때마다 백성들까지 그 땅에까지 저주와 심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왕의 그 참 신하 왕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이 세워질 때에 그 땅에 축복이 임하고 회복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히 의로운 왕 다윗도 의로운 왕이 아니었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나와요. 그렇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가르치는 참 완전한 왕,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이 그 백성들의, 우리들의 모든 대표와 언약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받게 되는 그 현실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현실입니다. 왕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저주와 심판을 받듯 그러니까 구원의 현실은 항상 이 언약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언약 대표가 있고 중보자가 있고 그런데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 대표와 중보자로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와 연결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6번으로 가보시면 사무엘서가 이 상하권으로 서로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 처음에 그 한나의 기도 생각나시죠? 맨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같은 것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세우실 것이요 그 뿔을 높이 들고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처음과 끝의 기도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그 찬송의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이 사무엘서 초기에 보면은 다윗 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재밌는 것은 그냥 다윗 왕에게서 성취가 되면 또 다른 그 기도와 찬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윗 왕이 다 죽고 난 다 지나간 다윗 왕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기름 부음을 받는 왕,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이.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다윗의 맨 마지막 기도에까지 기름을 부음을 받는 참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간구를 하고 그 약속,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체 사무엘서가 뭘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 왕에 대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전체 사무엘서가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인물들, 사건들, 왕들 다 장차 오실 참왕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온전한 왕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왕국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 표 나와 있죠.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나오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에도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을 왕에 대한 약속. 사무엘상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다니라. 그래서 왕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워서 그 뿔을 높이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 원수들을 깨어버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데 단지 다윗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 하로 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무엘하 2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도 이 왕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전체 사무엘서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왕국이요. 이렇게 사무엘서 와서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죠. 거기에 신하왕들을 세워서 우리가 그 신하왕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정정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왕국의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신정정치는 항상 있었죠. 천국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그 천국의 현실이 나타났는데 그것의 그 변화되는 구속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점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어떻게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났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죠? 아담과 이브,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떻게 왕국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아담과 이브의 그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방주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한 백성들을.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찾아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지죠? 가정에서 좀 더 발전해서 부족장 시대가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야곱이 다 부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가족들 뿐 아니라 이제 종들을 거느리고 하나의 큰 하우스홀드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족장, 페이트리아크라고 그러죠. 부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있죠. 할례를 받게 하죠. 근데 할례를 가족만 받게 안 하세요. 그 속한 모든 남자, 종들까지 다 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민족, 네이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특별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어느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 구원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요. 예, 그게 또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죠. 아, 그 멋있잖아요.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잠시 사사 시대를 가죠. 왕의 모습을 조금 가리키는.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할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 왕국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이 교회의 왕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때마다 생명의 떡과 음료로 우리를 먹이시죠. 누구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먹여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죽지 않는 그런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먹이시면서 이곳에서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교회가 누구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살 때에는 말씀대로 하라 그러죠. 우리도 그런 곳입니다. 그저 다 좋게 좋게 사람의 생각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싸움이 꼭 필요할까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좀. 왜 싸움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과 지혜대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또 세우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삶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어쨌든 이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된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에 속하여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 제사장들. 아니 예수님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 현실이 오늘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그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배웠어요. 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그 성도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요셉의 삶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이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요셉의 고난? 또 그 말씀하시고 또 따라오는 것은 더 큰 고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이미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편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고난 중에 말씀으로 단련하시려고.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브리서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 삶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실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의 형제들을 그 삶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과정이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연단되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과 뜻을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너희 소원으로 품으라. 우리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대요. 그런데 우리 소원으로 품게 하셔서 우리의 기쁜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기도도 된다는 거죠. 아프다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게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연단시키셔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삶이거든요. 고난이 따라오는 삶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 기도를 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를 그런 하나님 왕국에 속한 예수님 증거하는 이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중요한 구절들 하고요. 사무엘서의 구조와 내용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도 모임 여러분들 기도 준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과 목자가 되시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속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왕국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당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시는 일 없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더욱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발견하며 그 뜻을 우리 뜻으로 우리 소원으로 품고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